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
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
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주님 영광 받으소서.
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율법이나 연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.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.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. 내가 너에게 말한다.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. 살인해서는 안 된다.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.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.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.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.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.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.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아예 맹세하지 마라.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.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
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.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. 오늘 일독서했던 집회서의 한 부분이죠.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서 선택하여라 라는 동사를 쓰시고 또 내 뜻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지 제가 묵상을 해볼 때 오늘은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.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너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오늘 이 집회서의 말을 오늘 이 독서 고린토 1세에서도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. 결국 불경과 죄라는 건 하느님이 시킨 게 아니라 인간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를 지은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심지어는 하느님에게서 찾으려는 시도들을 내 안에서 또 다른 이의 모습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되죠. 뭐 그게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.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, 심지어는 하느님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고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한 하느님이 잘못이지 지금 이 내 모습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사람이 처했던 환경이 극단적일 때는 수긍이 갈 때도 있죠. 아, 그렇지 하고요. 왜냐하면 그 당사자의 죄와 그 당사자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가정환경에 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. 하지만 어떠한 인간의 인생의 결과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원인이 있는가 하고 고민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항상 완벽한 답을 구할 수 없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는 고민이기도 합니다.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 인간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 중에 한 부분이 되죠. 그리고 이 고민은 자유와 악의 관계라고 조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인간의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려서 아주 잘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책이 있습니다.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한국에서는 이 뮤지컬로 더 유명해졌던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뭐 잘 아시는 책이 있죠. 동화책도 있고 뭐 소설책도 그대로 있고 있죠. 단편 소설이지만 이 소설은 이 자유에 대한 아주 묵직한 고민을 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잘 풀어내어주는 책입니다. 소설 속에서 이 지킬 박사는 영국의 부유하고 유명한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.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그러한 환경과 지위 때문에 여태까지 자신의 인생을 그 환경이 자신을 억압하는 도구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자기가 속한 환경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지위의 체면 때문에 자기 욕망을 제대로 분출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러한 사회적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도구로서 약물을 하나 개발을 한 거죠. 그 약물은 자신의 인격에서 악한 부분만 정확하게 따로 분류해주는 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이었습니다. 그 약물을 마시면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는 거죠. 하이드가 된 지킬 박사는 사람들에게 이 폭력과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일탈의 쾌락을 맛봅니다. 결국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 약물은 악에 대한 인간의 선택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선택을 부정하는, 그러니까 그 악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자기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그 약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뭐 성서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에 나오는 뱀의 역할, 그 사람이 이렇게 여자에게 탓을 돌리고 여자는 뱀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? 그 뱀의 역할을 사실 이 약물이 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인간이 한 것이죠. 악을 처음 저지르면 인간은 그 악을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보려고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까지는 차라리 좋죠. 그러면서 악이 거듭되면 결국 그 인간은 그 악과 동일화가 됩니다.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인간과 악의 동일화의 상태에서 인간 양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. 소설에서 지킬 박사는 나중에는 약물이 없이도 자고 일어나니까 하이드로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킬 박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동시에 이 습관화된 악의 어두운 쾌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. 결국 박사의 양심은 악에게 잡아먹히죠. 박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. 세상 삶에서 처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불행한 상태를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악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는 방법은 그 악의 탓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탓을 내 안에서 찾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나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이 작업은 고통스러운 지극한 자기 낮춤의 작업을 동반하게 되죠. 왜냐하면 그 악의 원인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역설적으로 악을 멀리하는 방법은 악을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자유의 시작이자 끝은 그래서 회개가 됩니다. 회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겠다는 성실한 자세입니다. 가장 인간다운 자세죠. 그래서 회개만큼 아름다운 지혜도 없습니다. 이 아름다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.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,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뭐 참으로 많죠. 물론 잠시 잠깐 남 탓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남의 탓, 외부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그러한 인생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남 탓이란 결국 자기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. 이렇듯 자기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.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유를 부정하니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란, 진정한 신앙인이란 이 가지고 있는 자유, 하느님한테서 받은 자유를 인간답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 다시 이 자유를 인간답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자유의 노예가 아니라 그 자유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말하죠. 그러고 이 자유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 자유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을 때에 그 신의 의지와 의도대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을 알아야 되고 신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신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신을 따라서 또 신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. 모든 은총들이 그러하겠지만 그래서 자유라는 이 큰 은총도 다른 은총과 마찬가지로 내가 받았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은총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자유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간성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.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스스로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세상이 바라볼 때만 단지 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바라보실 때 또 큰 사람인 존재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.